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서부터 32절인데 35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 2011년 두 번째 금요일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또 마지막 때 귀한 말씀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마지막을 예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늘 깨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무엇보다도 영이 깨어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고 또 그것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빠뜨린 것이 없나, 우리가 또 알았던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리비짓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하실 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 임하셔서 휴거 때를 임하는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에 재림을 임하는 건지는 확실히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지금 어느 때인가 이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근데 인자의 임함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냐 하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그 pay attention을 해보는 것이 그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거기를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 날까지 그 날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임할 때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 그 666 그 베리칩 그 받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또 이제 시끌시끌한 모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역시 계속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 성경 그 계시록에서도 그 다니엘서도 그렇고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하고 의로운 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롭다 하는 그 말씀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한번 그 노아의 때 그 원산지인 그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을 하필이면 제일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에서 두 사람을 뽑았을까? 노아하고 롯이 다 둘 다 다 창세기 사람들. 그 인간 역사 중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악한 부분들이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뭐 쭉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그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계속 싸울 때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 그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도 그들이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여튼 그 모든 우상과 그다음에 악습을 그 범행했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왕들도 그랬었고 또 제사장들도 그랬었고 사람들도 또 그렇게 타락했었고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노아와 롯을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example 케이스로 그렇게 택하셨을까 하는 게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쭉 찾아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다음에 롯을 택하셔서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구나. 너무나 그게 확실하게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한번 제가 뭐 찾은 것을 한번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6장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에 거기 노아의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죠. 노아의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 마귀들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래서 점점 더 악의 그 진이 점점 더 많이 빨리 퍼져나간 그때 상황이 그 6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그두 단어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패괴라고 하는 단어고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corrupt 됐다는 얘기고, 강포는 violence예요. 그래서 이걸 그 공동 번역을 찾아봤더니 아주 쉽게 이것을 써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이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새 표준 번역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 번역은 하느님이라 그러고 새 표준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네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새 표준 번역에 좀 쉽게 이해가 되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 썩고 그다음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썩고 무법천지가 됐다는 얘기는 법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곳에나 이그 폭력, 그 무법천지, 이저 violence 이것이 이 땅에 난무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법이 가장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치안이 그다 확보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난주 토요일이죠. 딱 그날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이 보고됐는데, 그 뉴스에 한참 떠들었던 그 애리조나에서 그 하원 의원이었던 가브리엘 기포드라고 하는 여자가 총에 맞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14명이 총에 맞아서 죽고 그다음에 또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다음에 그 멕시코의 그 아카풀코에서는 목이 잘린 14명의 그뭐 시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그 세계 각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이제 자살 폭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뉴욕에서는 호텔에서 포르투갈의 그 텔레비전 기자이고 또 연예인인 한 사람이 자기 그 동성연애자를 칼로 찔려 죽였습니다. 또 같은 날 브라질에서도 동성연애하는 호모섹스하는 그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반대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산채로 땅에 갖다 묻었습니다. 죽였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리 없는 죽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 평균 전 세계에서 약한 4천만 내지 한 4,500만 남한의 인구 같은 그런 토탈 인구가 소리 없이 전 세계에서 어보션으로 다 죽습니다. 그 미국에서만 이건 좀 오래된 통계인데 1996년 통계인데 그때 140만 명이 어린 아이가 그 정부에서 그 허가하는 그 어보션 클리닉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보트를 당한 거죠. 다 낙태를 시킨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통계에 나오는 그러니까 비공식인 거를 제외하고서 하루 평균 약한 3,700명의 그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이건 살인 행위예요. 살인. 이런 그 이것도 폭력입니다. 분명히 폭력이에요. 이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법이 안정이 됐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즘 한국에서 그 구지역으로 돼지, 소가 엄청나게 많이 죽죠. 이제는 오늘 그 서울에 있는 어느 형제하고 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소호, 아, 저 닭하고 오리까지 지금 이게 그 AI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근데 이상한 것이 이게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나 또는 사람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그 옆에 동네가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옆으로 등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남에서 시작이 되면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되고 이 걷잡을 수가 없이 막 이 와일드 파이어처럼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이거를 지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미국에서 그 이제 이 고기를 수입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것을 다 퍼뜨려서 그래서 죽이는 거다. 지금 또 그런 소문들을 또 퍼뜨리게 돼요. 하여튼 이 마귀가 그게 뭡니까? 너무나 아까 읽었죠? 세상이 너무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얘기. 코럽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예? 법이 있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동성연애와 그다음에 이 그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또 못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보편화된 이런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그 저개발 국가는 이건 이런 뭐 카운트할 수가 없죠. 너무나 그것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있는 그때 그리고 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썩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기다렸죠. 노아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물론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정도의 기간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나 다시 돌이킬 그러한 찬스가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내 기다림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너는 정결한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직해 하라. 여기 지금 한 쌍씩 하고 그다음에 7씩이 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7씩을 취하라 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서 이 그 정결한 짐승은 엑스트라로 7쌍을 더 집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7일이면은 내가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지면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거죠.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내가 7일 동안을 더 시간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역시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홍수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13절 거기 13절 그 제 앞부분이 키워드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각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 그 흥미로운 것은 노아가 가서 그 동물들을 다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둘씩 그 정결한 동물은 일곱 쌍씩 찾아서 오는 겁니다. 노아가 한 일은 안에 들어가서 안에 저 그 방주 안에다가 그 컴파트먼트를 내놓고 갖다 집어넣고서 문만 막는 일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바깥에서부터 닫아 버리십니다. 이거의 깊은 뜻을 보면은 그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곤충들의 그 작은 그 브레인 속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몇천 마일을 날아가는 그거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바꿔서 그 중에 택한 동물들을 둘씩 둘씩 해서 저 방주로 다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뭐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했을 적에 그 물고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로 와라. 그럼 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물을 던지면 다 그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거 뭐 그걸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왜 물고기들이 잠을 잤나? 왜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약을 먹었나?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물이십니다. 그 창조물, 창조주가 그렇게 오라 그러면 그다음 피조물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피조물 중에서 인간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리고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곧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40주야를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에요. 첫 번째 날입니다. 같은 날 그 노아와 그 온 가족들 나머지 일곱 식구들이 비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비를 맞았어요. 그날에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나와서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날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이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에 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very same day 40 일주야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날. 자, 여기 중요한 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리고 임자의 임함도 같으리라 하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임함,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 날이 노아의 때의 그 날과 비슷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홍수의 재앙을 조금 foretaste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처음에 조금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그것을. 물론 그것이 다 차가지고 다 완전히 다 죽는 거는 노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서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봤겠지만은 처음에 얼마나 무섭게 우리가 여기서 비 올 때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오지만은 그 미드웨스트 쪽에 가면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냥 아주 바켓으로다가 위에서부터 물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와요. 그렇게 그런 비가 40일 40주 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노아는 조금은 테이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아 지금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썩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violence 폭력이 이렇게 심하고 이런 이것이 앞으로의 징조인데 근데 그 징조가 얼마나 더 그게 계속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점점 더 악해지겠구나. 그런데 이 악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다 못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안 보고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기를 아 우리는 이런 거 다 안 보고 하나님이 저 천사자의 나팔 소리만 들으면 그냥 갑자기 쫙 하고 우리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소사이티가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썩어 있고 그 다음에 무법천지가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고편이 얼마나 이것이 더 오래 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 또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바로 그 날인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을 미리 지금 무법천지고 그다음에 썩었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홍수의 재앙을 비를 맞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혀 비를 안 맞았다라고 우리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그 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라고 헛을 꺾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바깥에서 비를 맞으면서 동물들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다 또 어레인지를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들어간 걸 보시고 나서 노아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닫혀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비는 이제 39일을 더 오죠. 39일을. 물론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도 비가 오지만은 계속해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그 모든 그 루틴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노아의 사람들만 안에 들어가고 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홍수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앙의 사인들이 우리 근처에 와 있는데도 그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미리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 뜻이 우리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아마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깊이 더 해보면은 더 할수록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많이 그 지금 이 시대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그러면 롯의 때를 한번 봅시다. 롯의 때는 특별히 불과 유황불에 대한 그 재앙에 이 마지막 때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이제 핵무기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는 이러한 그 재앙을 롯의 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28절에서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지금 그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두 날이 여기 중요하게 나옵니다. 날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근데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렇죠. 노아의 때 그 비를 맞고 비가 오기 시작. 그 당시에 비가 안 왔었어요. 전혀.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하다 그러고 나가서 바깥에서 떠들고 참 전부 다들 사람들 구경하느라고 정신없었겠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노아가 회개하라 외쳤겠지만은 그거 듣지 않고 그러다가 계속 결국은 다 죽었죠. 롯의 때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근데 롯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그래서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거기서 강제로 이제 꺼내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이에요. 소돔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바로 인자에 나타나는 날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하고 바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하고 딱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한번 그것을 또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9장 그 12절서부터 보면 그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 당시 거기가 아주 썩었고 그다음에 그 동성연애가 아주 심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롯의 때에는 더 분명하게 그 12절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사위들이 그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서부터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날이 아니라 이제 때가 나옵니다. 날을 더 이제 쪼개서 그래서 시간으로 나와요. time 동틀 때 보세요. 동틀 때 그 동틀은 바로 그 시간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거기서 그 악한 무법 천지 예, 그 썩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즐겁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에게 이제 두 천사가 찾아와서 그래서 롯을 재촉을 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여기서 일어나 떠나라. 그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빨리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롯이 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엉기적 하면서 별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바깥에 두니 이게 그 시티입니다. 시티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강제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강제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거기도 안전치 못하니까 더 멀리 도망을 해서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보전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롯과 그 네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로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빨리 딴 데로 도망을 하라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빨리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참 하나님의 악을 다 멸망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롯과 자녀들은 그 아내와 그 두 딸들은 아브라함의 페이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들은 믿음이 사실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롯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롯의 그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부패된 그 썩은 그리고 무법 천지 그 땅에서 거기서 그것을 반항하거나 그들을 이제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거기서 같이 동화돼서 그렇게 사는 말하자면 그 죄 속에서 같이 그렇게 편하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빨리 도망하라라고 그 피난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피난처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즉시 피하라. 이 마지막 때 이 피난처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여기 다시 때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요. 타임. 그때 해가 돌았더라. 노아의 때에서는 그 날만 비가 내리는 그 날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로세 때에는 하루를 쪼개서 아침에 동틀 때부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빨리 움직이셔서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식구들을 빨리 여기서 멀리 멀리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피할 곳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도시에 소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시티로 롯이 들어갈 때 원래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순종을 했어요. 거기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타협을 천사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그러면 소알이라고 하는 데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그 산으로 가지 않고 다른 그 뭐 소돔이나 별로 다름없는 그러한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선 목숨을 부지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또 아들을 그 씨를 또 받는 그러한 악의 사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시간에 이제 그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황불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온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휴고 비밀에서 작년 가을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공부할 적에 그 노아의 때와 그다음에 그 롯의 때를 비교하면서 그 첫 번 휴고와 두 번째 휴고에 대해서 그걸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 휴고에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고난은 겪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을 예고편을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보고 있고 뉴스에서 보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롯의 때에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해서 그 안에서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런 그 도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피할 자리를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로 이제 나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 그 날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날과 같고 또 롯의 날과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또 돌아봤습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여기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세상에 두꺼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뒤를 보라보고 돌아보고 하다 결국은 순종을 안 한 그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처는 멸망을 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지옥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포인트를 하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다 죽었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조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을 주위에서 보고 또 그러한 그 재앙을 보고 또 그러한 사인을 보고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11년에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새들이 죽고 그다음에 물고기들이 죽고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돼지 이런 것들이 다 죽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말 되죠? 말이 됩니다. 이제 그 666표 그 베리칩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이 돼요.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였을까? 왜 깨닫지 못하였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첫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이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인을 준 것에 대한 그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고서 그걸 다 끝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깨달을만 한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깨달았으면 돌아서이죠. 그렇죠? 깨달았으면은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거기서 돌아서서 준비를 해야만 그래야만 그 깨달음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도 마찬가지고 회개 열매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깨닫는 거 근처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자기의 루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로세 때에는 사고 팔고까지 더 겹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때는 사고 팔고가 없는데 로세 때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이 더 포함이 돼 있어요. 인클루딩 돼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이 생활하고 아주 비슷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간 그 날까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손가락 주면서 난 몰랐습니다. 왜 진짜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루아침에 싹 다 그냥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 핑계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핑계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죠. 시간 남은 나중에 내가 찾아가서 성경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때 한번 읽어보지. 시간 나면은 내가 나머지 그 설교 CD 다 들어보지. 하고서 그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 완전히 뒤죽박죽 거꾸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2011년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다시 찾아가서 리비짓해서 그래서 그때 무엇이 잘못됐었던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할 것이죠. 지금은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뭐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우리가 지금 되돌아야 될 되돌아서야 될 그러한 그 일들인가 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이제 그 성경에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인간의 그 죄인의 그 삶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인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또 무슨 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그 관계 항상 똑같아.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싸우고 뭐 그다음에 항상 잠깐 좀 더 기뻤다가 그다음에 또 골치 아팠다가 싸우고 그것이 연속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는 그래요. 근데 그러한 그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바빠서 더더구나 지금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바쁘게 만드는 이것을 마귀가 전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푸시를 해서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바쁜 중에서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그 우선순위가 무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바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다시 또 휩쓸려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그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빠지게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또 가서 또 뭐 누가 사고 치셨으면 또 가서 그거 봐줘야 되고 누가 또 뭐 전화 오면 또 그것도 가서 또 해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똑같은 그 루틴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이것을 바꿔서 누가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하는 이것이 그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면서 이것을 쉽게 이제 타협해서 그래서 그 내가 불순종하게끔 만들게끔 하는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더군다나 깨달은 바대로 이것을 돌이켜서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꾸 이 그 나의 가는 그 길이 나의 그 목표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가고 또 뛸 때는 좋지만은 그 사람이 뒤로 백슬라이딩 할 때는 나도 같이 백슬라이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대로 나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또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가, 공격하는가, 우리를 속여서 넘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일 주의해라 한 것이 바로 그 미혹의 영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의 영이에요.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남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참 그게 좋다고 하더라. 뭐 은혜 받았어. 뭐 혹 그러면 그게 또 이게 내가 가장 꼭 필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 어디서 무슨 뭐 큰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와 하고 또 그쪽으로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이 어떠한 내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는 곧 오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그 각오를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십니다. 근데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딴 사람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래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기에서 그대로 하나님 스톱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들에 있다, 뭐 그 어디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완전히 사람 그냥 이모셔널하게 그냥 핫하게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 혼 빼놓고 또 싹 또 사라져버립니다.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똑바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따라보려고 했던 이것이 전부 다 엉망이 되게 다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걸 또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거짓으로 다가오는지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차 부탁을 하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쫓아가면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면서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도하시면서 우선순위가 재정리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이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사인들이 우리 눈앞에 다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 이유들이 있겠죠. 핑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주위에 있는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이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세미한 그러한 음성과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신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열매에 합당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축복하시사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